아마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말씀으로 이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러한 소망을 고백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과 걱정이 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만 한다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고 정하는 삶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고 정하는 삶이다. 10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써있죠. 106절 지금 성경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작심했다. 다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정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맹세하고 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뭘 할 때 금방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이 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굳게 정하고 맹세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규례들을 지키기로. 지킨다는 건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하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았고 난다면은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맹세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지킨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110절도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사오니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절에도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맹세하듯 천명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맹세는 왜 맹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맹세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하나님이 날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 부러지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내가 순종하고 대충대충 내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충대충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충대충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기를 바라면 우리가 대충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대충 적당히 어느 정도 성까지만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대충대충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기를 바라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맹세하고 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대충 맹세하고 대충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이라는 어떤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순종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빼버리고 순종을 생략하고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요,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래도 그런 기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받겠다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빌고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신들은요, 자기가 그 신의 뜻을 깨닫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항상 빌고 정한 수 하나 떠놓고 빌고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빌고 비나이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싫어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순종을 자꾸만 생략하기를 원해요. 순종을 건너뛰기를 원해요. 부담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빌고 빌고 비나이다 이런 미신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미신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를 보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창피하지만 그 미신 같은 기도를 저도 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저는 싹 빼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빌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을 조금 하다가 아 이거 힘드네, 안 되네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지금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 영원히 행하려라는 말을 옛날에 그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원토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거와 순종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교회 가는 거 좋은데 순종하기엔 너무 힘들어. 순종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스탑해버렸어요. 그럼 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순종을 할 때는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이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왕이면 할 거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주님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는 거. 여러분 순종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힘들면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행하시고. 근데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1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순종하려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마음이 기울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기울어져야 돼요. 마음이 어디를 뭐에 기울어져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기울여지는 것보다 1차적으로 먼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기울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고 기울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 기울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감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의 마음을 갖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에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또한 우리가 기울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는 데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 또한 기울이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두 번째 소송함을 받는 삶이다. 여기 105편에는 이렇게 써있죠. 107절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뭐라 하냐면 소송이라고 써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소송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revive, 살아나게 하다, 뭐 preserve, 살아나게 하다, 소생케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생기 있게 하다, 이런 말이 소송케 한다는 거죠. 이 소송케 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소송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희미했던 자들이, 없었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자들도 다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Revival, 부흥한다, reviving 한다는 게, 부흥한다는 말이 사람 숫자가 막 부글부글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참된 의미는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자하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가 새롭게 맺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소송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Restoration, 회복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송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부흥되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행동하는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내 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소생하는 것,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소송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있는데, 인도하시는데 순종을 하고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세요.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송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종을 통해서 이끄는 인도하시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송되어지는 것, 살아나는 것, 마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안이 깨어지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도는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마땅히 회복되어져야 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역사고 소송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소송케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 소송케 하시는 타이밍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아주 착착 되어질 때, 내가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 이제 좀 잘 되어지는 것 같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잘 예수님도 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막심하오니, 이 막심, 이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은데 막심하운데도 불구하고 이 막심한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여건과 상황이나 환경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너무 막심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회복을 시켜주시고 소송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나 이런 거에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것만 현실만 보고 사는 게 사실 인생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고난이 막심하오나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착착 진행되고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소송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소송케 해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과정이 여러분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송케 하는 것은 푸른 초장에 놓일 때도 소송케 하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를 소송케 하십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11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나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통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왜냐하면 회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먼 관계, 소원한 관계, 바른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은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의 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여러분, 증거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요, 우리가 이거 순종하는 삶이 언제 보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언제 참다운 기업이 되냐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인도하는 이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 영원히 기업을 삼게 되는 거예요. 주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기업을 받습니다.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천국에서 상속받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이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기업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단순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천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의 다가 아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심히 큰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그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서 소송케 되어서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그러한 즐거운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영생의 소망, 이 즐거움을 여러분 만끽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소송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113절 내가 두 마음을 쫓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것이 11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있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즐거움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의 계명, 그의 법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율례의 그 법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 114절 주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실 우리는 본래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생케 되어야 돼.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은 그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요 방패시라.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피하고 주님은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 우리가 피할 곳이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그 여러분이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 바라보시겠어요?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기댈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보호해주시는 방패시오, 이런 인식이 확 바뀌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 117절, 116절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 다짐 맹세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누구나 다 하면 뭐 순종이 쉽게요? 물론 성경은 순종이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면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대로,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의 삶의 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모든 정황 속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을,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붙드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